여러분, 한주잘 지내셨죠? 지난 한주 우리는 염려를 극복하기 위한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매일 잡고 우리와 함께 매일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잊지 않도록 이야기해 줄 때, 그때 우리는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매일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된다라고 저희들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늘 기뻐하시는 그런 날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더욱더 설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도 하나 지키려는 것이 중요하지,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에 하나의 메시지라도 듣고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도 나누고 또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기입니다. 작년에 모처럼 뉴욕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래서 몇분 목사님들과 함께 모임 장소를 찾아서 이렇게 걸어가던 중에 이 횡단보도 앞에서 파란색 불을 기다리면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빨간 불인데도 이 횡단보도를 막다 건너는 겁니다. 저는 천성이 선하고 아름답고 또이 준법 정신이 투철한 모범 시민인지라, 야, 이건 너무한다. 어떻게 이 교통규칙을 안 지키고 이렇게 이 빨간 불에 건널 수 있지? 하고 생각하면서 이 파란 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함께 갔던 목사님이 저를 툭 치면서 빨리 건너자는 겁니다. 그분은 뉴욕에 오래 살았던 분인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뉴욕에서 빨간 불은 빨리 건너라고 빨간 불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빨간 불에 빨리 건넜습니다. 빨간 불에서는 빨리 건너야 진정한 뉴욕커다라는 이 아주 훌륭한 가르침을 받고, 그 후로는 뉴욕에 갈 일이 있으면 그 말을 늘 명심하고서 다녔습니다. 이런 새로운 문화 속에서 나이 마흔이 넘어서도 늘 배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수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달라스에 이제 학교를 다니러 처음 갔을 때 사람들이 조언을 하기를 가급적 차를 가지고 다운타운 안으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다운타운 안이 복잡하기도 하고 또 일방통행 길이 많아서 자칫하다가는 역주행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살다 보니 어쩔 수 있습니까? 차를 가지고 시내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다운타운으로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며 가는데, 이 좌회전 길이 있어서 좌회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 뒤를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길도 너무 한산하고 잘 뚫리고,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차들이 뒤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앞에서 저를 향해 막 달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제야 저는 이 아내와 아이를 싣고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달라스는 일방통행길도 막 3차선, 4차선으로 아주 넓게 된 곳이 많은데, 그 넓은 길 안에 들어가서 역주행을 하다가 멈춰 서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대단하죠. 그날 저를 향해 달려오는 차 중에 단한 대도 저를 향해서 막 경적을 울리거나 멈춰서서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이 속도를 늦추고 옆으로 비켜놔주고, 길 찾기에 미숙한 제가 다시 차를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성숙한 시민의 관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때 미국에 와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까지도 저에게는 참 잊혀지지 않는 그런 광경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뭐 낯선 저희 이방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참저 사람들의 저런 여유, 그리고 낯선 사람들을 대하는 저 너그러움, 배려, 친절함, 저런 관용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교육의 힘인가? 아니면 문화적인 분위기인가? 아니면 저 사람들 개인적인 성품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 또한 비슷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받은 그 관용의 모습을 또 그대로 누군가에게 흉내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참 이 관용이라는 것이 세상의 따뜻함을 보게 하는, 은혜를 입게 하는 참 중요한 능력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바울은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에피에이케스라는 그러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말은 관대함, 또 친절함, 자비, 유연한 태도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시편 86편 5절에 나오는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라는 말씀에서 사죄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을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이 에피에이케스라는 관용이라고 번역된 이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 즉 관용이라는 말은 법대로 해라기보다는 그 법을 넘어서는 더 높은 차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역주행을 하는 것에 화가 나서 경적을 울려대고 제 옆에 멈춰서서 유리창을 내리고 제게 욕을 하고 인상을 쓰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정당한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제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저는 전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을 넘어서는 은혜,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친절하게 배려해주고 유연하게 대해주는 것을 통해서 저는 실수를 했지만 비참해지지 않게 되었고 또 이 나라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더 높은 차원의 은혜인 이 관용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기독교인들인 우리가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며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기를 즐겨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서로에게 흉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너희 관용을 이라고 말합니다. 뭐 명목사의 관용을, 김권사의 관용을 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 관용을 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인즉슨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관용의 성품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에게 이 관용의 성품이 기본적으로 있는가? 그것은 이 관용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리스도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법대로 해 하면서 우리 죄를 따져 묻고 지옥으로 내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죄로 인해 죽게 된 우리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품이 관용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관용은 죄인과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를 가까이 오는 것을 용납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의 성품이 또한 관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비추는 이 관용의 성품이 우리 모두에게 성도와 교회 가운데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본적으로 교회와 성도가 갖추고 있는 너희의 관용을 이라고 말하면서 이 관용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가족에게만, 내 친한 교회 사람들에게만 말고 모든 사람에게, 신자든 불신자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뭐 2주 전에 말씀으로 나눴던 그 등불의 역할처럼 우리 빛을, 우리 관용의 이 빛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는 것이 오늘 이 바울의 의도이고 또 권면이죠.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은 적극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인 이 관용을 보여주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회를 만나든지 우리가 친절하고 또 선하고 자비롭고 법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한 태도로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 그러한 교회 되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보이라라는 것이 오늘 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우리가 관용을 보이며 사는 것이 염려를 극복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전체적으로 얻는 교훈은 관용은 아무나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주께서 가깝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가깝다라는 것을 늘 생각할 때 사람들에게 또 내가 처한 고난의 상황에서 친절하고 유연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관용을 베푸는 우리의 모습에서 염려에 갇힌 모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들 안에 평안이 보이고 또 그들 안에 친절과 유머가 빛나고 또 억척스럽지 않고 품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사람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염려에 지배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죠. 주님이 가까우시다. 여기서 주님이 가깝다는 의미는 주님께서 금방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시간적으로 가깝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주님이 내게서 아주 가깝게 계신다라는 거리적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금방 오실 것이라고 믿고 사는 성도들은 모두에게 관용을 베풀며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보여주며 살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게 매우 가까이 계셔서 나의 일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가까이 계시다가 내게로 바로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염려와 불안, 혼자만의 안정이 아니라 친절과 베품, 여유와 나눔 같은 그 관용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관용을 베풀라라는 것은 단순히 친절해라, 단순히 누구를 도와줘라, 단순히 용서해줘라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나의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신다. 나의 상황이 괴로움에 빠져 있도록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문제가 있으면 그분이 나를 위해 나서신다. 내가 나누고 베풀다가 가난해지면 그가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바울의 부탁인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던 그들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어야 불안하지 않고 또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부르면서 황제가 주는 보호를 은혜로 아는 그런 세속 세계 속에 살아갔습니다. 뭐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가 약속한 물질과 보상, 이 시대와 이 세상이 내 자녀를 인정해야 안전하다라고 느끼면서 매일 매순간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낙오될까, 뒤처질까, 못 얻을까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몸부림치지만 감옥에 갇힌 바울은 또 핍박받는 빌립보 교회는 오직 주께서 우리 아주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곧 오시리라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분의 성품을 거울처럼 나타내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하시리라. 주께서 맡아주시리라. 주께서 나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인도하시리라 하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관용을 보이는 것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관용을 베풀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 시대가 주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 매여 있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매여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께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음을 증명함으로 우리가 세상의 염려에서 벗어나서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날마다 확인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고 선언하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깝습니다. 또 그 날이 이르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매우 가까이에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까이 계시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세상과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우리의 남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올해가 세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오래 맡겨주신 봉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 지금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영적인 은혜의 자리들이었는데 우리가 코로나라고 다 잊어버리고 이 시간들을 흘려보내면서 이제 겨우 남은 세 달만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남은 세 달을 우리가 깨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사명들 잘 감당하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며 이 남은 2020년 세 달을 저희들이 또한 잘 믿음 안에서 염려를 버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는 또한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초기에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이 5절과 6절이 떨어져 있지만 이것을 함께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절을 나누는 것은 후대에 있던 일이지 처음에는 모두 다 하나의 편지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해서 읽어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주님께서 가까우시니,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니,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뢸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금방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책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가를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호흡만큼이나 가까이에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착하게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면 그 다음 호흡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가깝다라는 것과 곧 오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이 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을 보았지만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실 거야, 주님께 맡기면 돼, 주님께 기도하면 돼, 주님께 간구하면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매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새롭게 염려하고 새롭게 걱정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매번 걱정하고 매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지금껏 인도해 주신 주님이 이번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우리 가까이 계신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도 능력으로 문제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번에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 가운데 승리와 이김으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믿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함으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으면서 그에게 내일 사형이 집행될지 아니면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내가 꼭 들려보고 싶다는 소망을 바울은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실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의 판결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이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 너희도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나처럼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된다라며 이 믿음의 본을 보이며 그가 평안을 누렸을 때 오늘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도 바울과 같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염려를 벗어버리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염려를 이기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염려를 이기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자비롭고 용서하며 그런 관용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 비록 그는 감옥의 메인 형편이었지만 감옥에 메인 그를 통해서 감옥에 있는 간수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구원의 일이 메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비춰줄 수 있는 관용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이 과거에도 그러하셨듯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우리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관용을 베풀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따뜻함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삶의 감동을 받고 또한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코로나 가운데 매여 있지만 우리를 통해 복음은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 구원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일 수 있고 우리의 배우자들일 수도 있고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일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와 이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꾸준히 오늘 가운데 행하면 되는 것이죠. 염려되는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십시오. 내 소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외우며 그것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고 우리가 염려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가까이 계시며 곧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함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관용의 삶을 우리의 가정과 또한 교회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갈 때 우리가 염려의 메인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메인자들임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면서 우리도 살고 누군가도 주님의 복음 안으로 구원 안으로 또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일들을 살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현숙한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한 주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